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댓글을 보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아마 제 의견을 막 주장하는 것보다 좀 남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그냥 안 보면 되는데 하는데도 약간 중독된 것처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의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댓글이 좀 강렬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이 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고 부조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신은 없다고 봐야 돼 라는 말이었는데요.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는 자주 있죠. 혹시 영화 7번 방의 선물 보신 분이 계신가요? 많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네요. 외국 분들은 못 봤겠지만 네, 뭐 지금 못 보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영화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씁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이 7번 방이라는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이 용구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요. 예승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자기의 죄가 아님을 주장합니다. 근데요. 아무도 물론 그 7번 방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그 말을 믿어주고 그것을 무죄를 밝히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힘을 가진 자 아마 그 극중에 경찰청장인가 아니의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범인을 억지로 만들려고 이 용구라는 아버지가 무죄이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게 됩니다. 힘을 가진 자의 딸, 이 살인사건에 휘말렸기 때문에 단순히 그 근처를 지나가던 지적장애인이 죽는 일이 일어난 거죠. 결국 무죄가 밝혀지긴 하는데요. 사형을 당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하나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이건 너무 억지로 눈물을 짜내는 거 아니야 하면서도 참 많이 울게 되는 일인데요. 왜 그럴까요?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 대한 우리의 좀 마음속에 정의감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혹시 여기 법조계 사람들이 몇 명 있었던 걸로 같은데 네. 누군가에게 편파적이지 않게 판단하는 것, 저울이 있죠. 저 한 손에는 뭘 드나요? 법전을 들고 한 손에 저울을 드나요? 네. 그 가운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법입니다. 물론 영국에서도 그러겠죠. 네, 힘을 가진 자가 정말로 그것이 잘 지켜지나라는 물음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의에 섰습니다. 물론 이거는 대제사장들이 하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그 비극을 한번 볼 텐데요. 5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9절만 읽을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가야바와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했어요. 참 이상하죠? 법에서 거짓 증거를 찾는 게 옳은가요? 그런데 진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근데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그 공의, 공정함을 정반대의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은 이것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아시나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포로로 그리고 다른 집에 계속 시달리는 사람들이 뭘 찾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뭘 했을까요? 그 율법을 끔찍히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겠죠. 그들이 평생 지키지 않았던 율법들입니다. 이스라엘 시절에는 거의 지키지 않았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생각해요. 그것들을 이제 그들은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시죠? 법을 얼마나 지켜야 되는지, 공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이 신성한 이 공회가 얼마나 떳떳해야 되는가,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불공정함으로 결국에 예수님을 못 받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저는 아무리 선하고자 한들,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자 한들 결국 자기의 욕심에 기울어진 저울을 갖게 되는 대제사장의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60절, 6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거짓 증인이라 하다가 이번에는 증인 두 사람이 왔다라고 해요. 유대인 그 특성상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은 신빙성이 있습니다. 증언이 막 이렇게 헷갈리고 일치하지 않는 증언 가운데 두 사람의 일치된 증언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을 보면 사실은 이것도 거짓이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의 주어는 너희였고요. 이 증언들의 주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잘못된 거짓 증언이죠. 예수님을 칠 어떤 증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유도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62절인데요.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침묵하셨고요. 이 모든 증언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해요. 혹시 지금 사사기 묵상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 지금 교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혹시 사사 입다가 어떤 맹세를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앞에 제일 첫 번째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사람을 제사로 드리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자기 딸이 산 제사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드린 맹세들이 어땠나요? 결코 쉽게 하는 맹세가 아니에요. 이거를 예수님도 아셨고요. 이 대제사장도 알았어요. 근데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네. 저는 이 함정이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은 결국 그 진짜라고 하면 너가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하는 말과 똑같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너가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거짓을 했어. 사실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고백을 한다면 아마 풀어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되게 교묘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를 어떻게든 그 대제사장을 다시 끌어오고 싶었어요. 이 질문의 핵심은 그거였죠.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제사장은 판단하고 아니면 그 가운데 함정을 뒀습니다. 끊임없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래왔어요. 성경 전체 사복음서를 보시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는 항상 끊임없이 예수를 칠 근거를 찾았다라고 해요. 거슬렸던 거겠죠. 왜 거슬렸을까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어부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먹고 자는 자, 그 자가 기적을 일으켜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율법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핀잔을 주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오히려 욕설을 하잖아요. 그 무덤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되게 성경적이어서 성경의 이야기라서 되게 좋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되게 끔찍한 욕이거든요. 너네 죽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죽게 만든다라고 그런 핀잔을 주는 선생님이라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뭘 생각했냐면 우리 자기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저자는 왔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거짓 증언과 그 교묘한 질문에 그 마음속의 핵심이 뭐가 있었냐면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터프리테이션, 회설하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약간 묵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뭐 지금에서야 묵비권은 있고요. 그때 대해서는 묵비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지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묵비권의 개념보다 좀 다른 그런 개념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침묵을 지키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너 긍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거죠, 대제사장은. 그래서 근데 이거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취하시며 네, 자막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 중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6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에 내가 말했어. 그러면서 더 큰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는 말 힘과 능력, 권능을 상징하는 자리였고요.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야. 시편 110편 1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인용인데요. 심판자로 오시리를 증언하는 거였어요. 이 말은 내가 그분의 권세와 영광과 동등대에 앉아서 있다가 너희를 심판하러 내려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잡혀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다 라는 그 말을 넘어선 그 대답이죠. 신약의 유대인의 재판 혹시 공회에 선 다른 재판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더 나오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회에 잡혀갔고 지금으로 말하면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가 동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좀 비슷한 말을 합니다.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무엇을 보았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을 선 것을 보면서 이 말 이후에 유대인들은 심히 화를 냅니다. 스데반 집사는 결국 돌에 맞아 죽는데요.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도 대제사장은 옷을 찢죠. 그들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었다라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런 전도의 자리에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스데반 집사님이 스데반이 확실히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죠? 그분이 왕이 되셨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분께서 동행하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저는 부활시켰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없음을, 퓨어리티함을, 순수함을 보여주셨고 결국에 그의 의를 드러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에게 듣기 싫은 소리일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군지 아는가? 근데 그 방법조차도 그들은 싫었을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는 방법이 옳다, 옳은가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인정하기 싫어하고요. 그 불합리하다라는 그 가운데서 계속 불합리함만 외치고 그것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사실 60절, 61절 한번 잠깐만 더 보시면은 제가 지나쳤지만 여기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후에 두 사람이 와서요.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니 두 사람이 아까 증언으로 채택된다라고 했죠. 모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것이 증언으로 채택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적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제가 지난 설교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됐죠?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70년에 서기 70년 서기 70년 로마가 네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이 봉기했고요. 그 로마의 우리는 이제 우리가 통치할 거야라고 해서 네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헐 거다라고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 거다라는 그 헌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반란에 예루살렘은 무너졌고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께 칼로 갔던 그들 성전 수비대나 그 모두들은 칼로 망했습니다. 그들이 칼로 봉기했지만 결국 그들을 그대로 망했고요. 그 망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증언을 했다라고 오늘 증언을 채택한 겁니다. 마태의 저자는요. 마태는요. 그리고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뭘 강조하게 되죠? 뒤에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를 강조하게 되죠. 그러면 뭐죠? 사흘 만에 지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인데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자기의 몸, 성전,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도 교회로 남아있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죽는다는 그 방법이 옳냐 그르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울어진 저울을 반대쪽에서 맞추시는 이가 있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지금 저희 모여있는 이 교회를 지금도 그렇게 만들었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공회에 섰는데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말은 이거였습니다. 빨리 할게요. 21절에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했을 때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합니다. 똑같은 공회고요. 사도 바울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나는 보내졌다. 그들의 관점에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 우리는 특별한 백성,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그들은 버틸 수 없었어요. 이거는 여전히 저희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 가운데 여전히 잘못되어 가고 있죠. 여러분의 신앙과 신학에 맞지 않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론이 안 왔는데요. 안 왔나요? 프리스비테리안에 대해서 장로교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인 아이입니다. 부족하게 저는 얼마 전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스터글링 하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전도를 나갔을 때 어떤 집사님하고 나갔는데요, 한 흑인 청년이 와서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크리스천이래요. 크리스천이냐, 같이 기도할게, 잘 복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잘 자랐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청년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나는 펜타코스 처치인데 너희는 성령님을 왜 무시하냐 라는 겁니다. 저희 무시하지 않는데요. 끊임없이 잘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의견이고 이렇게 같이 말씀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성령님이 진짜로 일하신다라고 하면서 계속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한 15분 좀 이렇게 계속 그랬는데요. 너무 말을 안 끊어서 너무 들어주다가 이건 전도에 방해된다라는 생각에 더 이상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린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좀 힘들었어요. 저게 정말로 성령님의 일하심인가? 자기가 성령 안에 있고 다른 교단의 사람들을 품을 수 없다면 그게 정말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다른 교파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을까? 왜 비난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나? 근데요, 이건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한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법정에 선 수많은 사람들 보았죠?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가나요? 정죄하고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랬고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의 마지막에 묵상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완전히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교파밖에 모르는 그분도 사실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가 남긴 말인데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실은 예언자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붙었습니다. 너 거기 가면 죽을 거야. 너 거기 가면 사로잡힐 거야. 끔찍한 일을 당할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 사실 기울어진 저울 이미 그들 마음속에 저울이 제대로 할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요 그걸 도망치면 되잖아요. 사실 예수님도 도망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가셨나요?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주셨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입니다. 부조리한 그 저울에 선 이유는요. 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대속죄물이 되신 이유, 거짓 증언을 다 참으신 이유,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기꺼이 그 반대편에 저울추가 이미 기울어진 그곳에 자기가 희생하셔서 하나님이 반대주로 오히려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듯 그 역사를 자기가 희생제물로 일하신 것이죠. 스데반도 그것에 따라갔고요. 사도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는 그 반대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왜 반대편에 서는 게 솔직히 힘들죠? 전 논리적으로도 공의를 원하고요. 정의를 원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정당함을 원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위대한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사실은 아시죠? 연애만 하더라도 희생하실 겁니다. 시간도 희생하고요. 돈도 희생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목숨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시든 아무리 잘 느껴지지 않으시든 그 사랑을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이 초대에 저는 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오늘 역사에서 보시다시피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두 가지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하신다. 믿음으로 나아간 그곳에 하나님이 보답하신다라고 하시죠. 손해만 보고 사실 끝이 아닙니다. 손해의 자리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이 채우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용서의 방법,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생을 하기도 하고요. 저울추의 반대편에 이렇게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의 중간에 여행 중이라면 오히려 더 그게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크리스찬은 사실은 이러한 시간을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금전을 손해보기도 합니다. 정직하고자 하자면 남들의 손해를 오히려 더 메꿔주기도 하고요. 성경은 왜 가난한 자를 보아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잠언은 사실 19장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사실은 예수님처럼 대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사실 이것을 정말로 믿는가에는 우리는 조금 조금씩 걸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위대한 초대 가운데 정말로 믿음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민 목사님 오늘 안 계신데 계속 얘기하시죠. 믿음을 쓰라고. 믿음을 정말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저는 요즘에 시간 회귀 이런 말, 저는 이건 하나님 이치 가운데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드라마적 상상이기 때문에 소설적 상상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은 뭐 하실 건가요? 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냥 비트코인 살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당연하지 않나요? 그게 몇 배가 될지 않았네. 몇 배? 그 잠깐 그 돈이 나의 물론 그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죠? 내 10년 뒤에 미래를 안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사실 그게 돈이 떨어져도 몇 배로 올랐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많이 사람들이 팔았다라고 하죠. 수익을 조금 챙겼을 때 많이 팔았대요. 근데 알잖아요. 한 10년 동안 그냥 묵혀두면 내가 평생 아니 교회를 수십 개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 수백 개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믿음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이 갚으심을 믿고요.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사실은 저희들은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선 이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일까요? 네, 나중에 높임을 당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서셨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해서이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희생하는 거죠. 스데반과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그 길을 따랐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는데요. 마지막에 그들은 무엇을 외쳤나요?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 반대로 채우시는 저울의 반대편에 섰을 때 그것을 바로 맞추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믿고요. 그런가 동시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저울에 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신가요? 오늘 본문 앞뒤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그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고의 귀를 잘랐던 이야기나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이야기나 이 불공정한 대제사장과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의 수제자, 이것은 저는 인간의 실패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그 이후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장 사모해야 될지 아시겠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고요.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실 그러한 자리로 초대하시죠. 저는 예전에 교만한 자를 낮추신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힘으로 다 끌어내리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요. 근데 보통 보다 보면 교만한 자를 낮추실 때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방법을 고수해서 악한 방법 그리고 끔찍한 방법들을 고수해서 결국에 그들은 내려갑니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이 그러기도 하고요. 정치인이 그러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그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내리시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반대의 오늘 말씀에서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저울에 반대에 탑승하면서 우리를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다 저울이 기울어져 있어요. 저도 사실 제 지인을 기도를 하지 제가 모르는 사람을 막 위해서 기도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것도 맞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 공동체로 묶으셨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에게 조금 호감을 주는 사람들, 저랑 좀 가까운 사람들을 저도 어느 정도 편파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 다 저울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랑의 자리에 더 희생의 자리에 계속 초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높은 자리에 서셔야 될 수도 있고요. 돈을 많이 버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반대편에만 서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편의 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욕심도 사실은 비난할 대상이 아닌 거죠. 대제사장을 비난해야 되나요? 저는 예수님이 비난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은 끝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것조차 수용해야 될 대상이죠. 펜타코스트 교회만이 옳다라는 그 청년에게도 제가 수용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내가 뭘 덜 바라보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질문하셔야 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만으로 내가 거기에 재판에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없어. 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요. 내가 그 하나님에게 그런 믿음은 없어. 내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그 반대편에 설,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그 부조리함에 내가 뛰어들 용기는 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코리텐붐이라고는 혹시 아시나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83년까지 살아계셨고 영상으로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녀는 네덜란드에서 시계방을 운영했고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이들을 수용소로 이끌어갑니다. 너무 짧게 이렇게 컴팩트하게 얘기했지만 책은 훨씬 더 길고요. 그 나치 독일의 유대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들의 가족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숨겨주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결국 수용소로 잡혀가는데요. 나중에 유튜브로도 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정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소에서 그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 믿음은 강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그녀가 개미가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코리, 너의 믿음을 보지 마라. 그것은 아주 작고 약한 개미 다리에 불과하다. 그 잔인한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유일한 피난처이다. Hiding Place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런 책과 영화로도 나왔을 텐데요. 그녀는 베시라는 언니와 함께 수용소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일생에 거쳐서 그 이야기가 저희에게도 사실 책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과 사도 바울, 코리아, 베시도 사실 자기 자신의 개미다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바라보았죠.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인가요? 사람의 영광인가요? 사람의 돈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상황에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선하시고 여러분을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끔찍히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